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에는 중국 해안 경비정 내척과 바지선 내척에 크레인으로 보이는 장비를 싣고 필리핀 북서부 해안가 스카보로 섬 인근에 두 명이 탑승한 여객선과 함께 떠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실을 확인한다면 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 선박들의 출현이 스카보로 섬에 또 다른 인공섬을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사진 공개 뒤 리 총리와 보좌진들을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에 투하한 폭탄 제거 활동 지원에 큰 도덕적 인도주의적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전쟁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교정 보철 지원 협력 기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전쟁의 잔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50년 전 투하된 폭탄의 희생자들을 보며 전쟁은 항상 상당 부분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대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의 농장과 마을 일대에는 8천만 개의 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2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어제 알레포 지역에 염소 가스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어도 70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단체인 시리아 시민방위 측은 정부군 헬리콥터들이 알레포 내 반군 장악 지역인 알수카리 마을에 염소가스가 들어있는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알레포의 통폭탄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지만 염소가스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인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민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유세에서 주로 친군 성향의 유권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미국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의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 수를 500% 늘리기 원하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플로리다주 템파 유세에서 미군의 등을 돌린 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라며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모욕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주 동안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를 겨냥한 몇 차례의 공습으로 13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멘 중부 샤브아주에 3차례 공습을 가했다며 예멘 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영내와 미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를 겨냥해 지난 7년간 100여 차례의 공습을 가해 일부 반군 지도자들을 사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은 파키스탄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라힐 샤리프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샤리프 참모총장은 어제 국방의 날을 맞아 라왈필드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양국 간 국경에 더 나은 관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파키스탄 군과 정보당국이 아프간 정부를 전복하려는 탈레반 반군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We call these consultations because with each test, each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특히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3대 뉴스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AFP 통신이 어제 날짜로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이사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지난 5일 감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데 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북한이 반복되는 안보리의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명에는 안보리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연 당일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총 8차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안보리는 올해 4월까지 나온 5차례의 언론 성명만 당일 혹은 다음 날에 채택했을 뿐 5월 이후부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이사국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대응을 높이자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시오 코로 일본 대사도 북한의 행동을 바꿀 추가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밝혀 안보리의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세 나라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We call these consultations because with each test, each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re have been 22 of them so far this year, the DPRK demonstrates.
파워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22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매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점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시오 코로 일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과 역내외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면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행동엔 비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not just for Japan, but for the region and beyond, which launch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united in sending clear and unequivocal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f they continue to provoke and violent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 도발이 계속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언론 성명을 낸 것은 올 들어서만 아홉 번째인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재만으로 북한을 포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뉴욕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6일 오후 곧바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그리고 2270호 등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 성명을 낸 건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이 실효성 없는 대응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성명이 올 들어 아홉 번이나 채택됐지만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한국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 국가가 아닐 경우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언론 성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딱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홉 번을 나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말로 한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체크색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기범 박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넣어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더욱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겠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론 의미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이기범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안보리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힘들다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나오듯 협상을 이끌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재만으로 한 국가를 굴복시킨 예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군사적 제재가 뭐가 있어요? 중국 경제제재인데 경제제재에서 이렇게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드를 불만하면서도 제재에 합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재에 찬성하고 규탄에 공조하고 그 이상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북한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게 콜라보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 미국에서 평화협정이나 북한 뭐 안전보장 같은 걸 믿기를 다치고 대신에 중국이 더 아프게 하라는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이란도 어떤 의미에서 굴복한 거고 쿠바도 굴복한 건데 제재만으로는 안 되죠.
김준영 교수는 아울러 애초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에 틈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보다 분명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이 역내 긴장과 불안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온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 아세안에 대해 북핵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러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한중정상회담도 갈등을 관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와중에 사실은 북한이 이제 노동 내지는 스커드 시용으로 보이는 미사일 도발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어떤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공조의 동참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는 교역과 투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해 교역과 투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한 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한 해라며 한국도 올해 하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세안 차원의 노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또 어제 라오스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미한 정상회담인데요.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비엔티안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압박과 고립,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장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회담 뒤 라오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사드 배치에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wo leaders are very clear today that they're both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that it's entirely necessary given the threats emanating from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 주에도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의견이 일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적 접근에도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자멸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5일 또다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건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발효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임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enforcement no would not lead to a reconsideration of that.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때문에 사드 배치가 재검토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 공격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방어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ach launch further demonstrates the wisdom and necessity of the U.S.-ROK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사드를 배치키로 한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북한의 잇단 발사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연합군을 지키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근거 없는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BOA에 사드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고한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오판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한다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배치를 한국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중국 지도부의 우려는 근거가 없고 유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드의 목적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일련의 도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국민들을 굶기고 고문하며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크기에 걸맞은 존중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기를 원하지만 영내 안정을 해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거부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해 부여한 신규 북한 제재 권한을 부진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 첫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을 보였지만 남은 114대 회기 동안 북한 관련 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원한 뒤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휴회하기 때문에 의사 일정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2016 회계 연도가 끝나는데 그 전에 단기간 동안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바이러스 퇴치 예산안 처리도 핵심 현안입니다. 현재 하원에는 대북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2016 북한 정보유인 촉진 법안,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2월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안이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이 밖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 북한 등 34개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북한에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발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앞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6일 VOA에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한 건 지난 2월 우주 관측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국제 민간 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과 항공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그 역할을 위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은 북한이 주변국들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최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또다시 우려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으며 최근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또다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국제 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about the threat posed to international security by these programs. We will also do so in other fora.
피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포함한 토론 자리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이 기구는 이에 따라 북한에 경고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11일 팡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개 나라는 지난 2014년 6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 달 이 기구에 공동 서한을 보내 북한의 관련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의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최선희 부국장이 어제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거쳐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 부국장의 중국 방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에는 다른 여느 웹사이트처럼 독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운영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VOA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자유 없는 북한의 자유 게시판,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다. 비굴한 이남의 구구보수 언론들에게 충고한다. 언론의 번도를 찾아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본질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처럼 미국과 한국 정부, 언론 등을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입니다. 비록 한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웹사이트 중 유일하게 일반인들의 게시글을 허용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판이 제 기능을 하는지 VOA가 이 웹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인 독자 투고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내용을 적었고 그 다음 글에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해봤습니다. 이어 외세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달성하자는 일종의 북한 선전 옹호글을 썼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김청은으로 한 글자를 틀리게 쓴 뒤 만세라는 단어를 넣어 찬양하는 형태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4개의 글을 게시물로 올리기 위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게시물로 게재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웹사이트와 달리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시되게 된다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결국 투고된 글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간 글은 전체 4개 중 절반인 2개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게재가 된 건 북한의 선전을 옹호하면서 외세를 비난한 글이었습니다. 아무런 수정 없이 원래의 글 그대로 게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잘못 적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청은의 청은 정으로 수정됐고 이름 부분 역시 굵고 진한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원 게시물에 넣던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김 위원장의 이름 앞에 추가돼 있었습니다. 날씨를 거론한 평범한 이야기와 북한 체제를 비판한 글은 아예 삭제됐고 우리 민족끼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글이라도 수정과 수식어 추가라는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정상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일반인 투고 글은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009년부터 약 3,2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탓에 3,000개가 넘는 이들 게시물은 사실상 북한 체제에 유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자유 게시판임에도 게시된 글의 숫자가 하루 한 건에서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8월 한 달만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독자 투고에 올라온 글은 모두 28개였습니다. 이 중 미국과 한국 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축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유엔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글도 3건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미한 두 나라를 포함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나라에 대한 비난과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와 찬양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체제 옹호에 대한 목소리만을 수용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통제하다 보니 자유 게시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인터넷 게시판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이나 언론 기사 아래 자신의 견해를 남길 수 있는 댓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심지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리는 이 같은 의견들은 때때로 여론을 가늠하는 좌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일 한국의 포털 웹사이트인 네이버에 실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기사 아래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롯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내 견해에 대해서 마음껏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내 견해가 어떻다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똑바로 올렸고 물론 비판글도 들어오고 이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배울 점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이제 올렸을 때 글을 봤을 때 또 배울 점도 있을 거잖아요. 반대인 사람은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이렇게 편견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물 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결과적으로 인권 탄압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사악하게 유린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서는 인권 선언을 준수해야 하지만은 절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위반합니다. 또한 북한은 UN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준했지만 그 국제규약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스칼레트유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21세기에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매년 북한을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북한을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올렸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고 언론 매체들 역시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국민은 당국의 허가 없이 모든 정보를 탐구하고 자기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입수하며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국은 개인이 자금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창업 과정을 도와주는 기관도 있는데요. 예,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 드렸는데 하나 드리고 이것도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 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 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 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전. 네. 감히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학처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바깥이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좀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건 저기 분들은 이게 뭐 소개 좀 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들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세 번째입니다.
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국가 공식 통계를 담은 통계청의 그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전국의 인구와 주택의 수, 또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전수조사인데 한국의 총인구, 인구 밀도 등 자세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네.
한국의 총인구,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5,107만 명이었고요.
예.
국토 면적 대비한 인구 밀도, 1제곱킬로미터에 509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세계 1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1제곱킬로미터에 1237명. 대만이 두 번째인데 1제곱킬로미터에 649명.
네.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도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데요.
예.
1제곱킬로미터에 16,004명이 살고 있었고요.
예.
강원도가 90명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인구, 서울 인구 밀도는 세계 1위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한 10배 정도가 되는군요.
네. 뭐 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 서울의 어떤 복잡함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서울의 인구는 한국의 총 인구 가운데 19.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뭐 한국 뉴스를 저희가 전하다 보면 수도권 인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2,527만 명입니다. 현재 49.5%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형태로 나홀로 1인 가구가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 2015년 11월 기준입니다. 한국의 총 가구 수가 1,956만 가구, 뭐 2,0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520만 가구였습니다.
네.
27.2%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이유는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총 조사에서는 한국의 대표 가구 형태가 4인 가구, 뭐
네.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는 4인 가구였는데
네.
이게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겁니다.
아하.
2010년도에는 2인 가구가 대표 가구였고요.
네.
2005년, 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홀로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 가구 형태가 된 겁니다.
아하.
비율로 보면 1인 가구가 27.2%,
네.
2인 가구가 두 번째로 26.1%, 3인 가구가 21.5%, 4인 가구는 1, 2, 3위 순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1인 가구를 이루는 그런 가구들을 뭐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식구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네.
한테는 근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혼자 먹는 혼밥족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예.
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였던 대가족은 이제 귀해졌고요.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달라져서 20년 사이에 1인 가구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번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 인구의 중심 나이가 41.2세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인구 구조 형태는 40대와 50대 인구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으로 나타났고요.
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에 비해서 97만 명이 줄어든 691만 명이었고요.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 5년 전보다 121만 명이 많아졌습니다. 657만 명으로 고령 인구가 전체의 13.2%였습니다.
예.
한국의 주요 성씨가 무엇인지에 관련된 자료도 나왔는데요. 한국의 가장 많은 성씨는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정 씨, 강, 조, 윤, 장, 임 씨.
아, 이건 김이 박이 많은 건 좀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예나 지금이나. 자, 한라산의 실제 나이를 밝히는 연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한국의 최남단의 우뚝 솟아 있는 해발 1947m의 한라산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이 지금의 높이를 유지하게 됐는지 한라산의 정확한 나이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네.
사실 한라산 하면 2만 5천 년 전에 이 분화 활동이 있어서 이 그 모습이 지금 그때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 추정 연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뭐 나무는 나이대를 보고 나이를 짐작을 하는데 이 한라산은 어떻게 나이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땅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한라산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그 나이를 추정하는 건데요. 이 한라산의 백록담 등 특정 지역 6곳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뽑아 올리는 시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 직경이 8cm 크기 깊이 10m, 20m, 40m의 깊이의 시추 장비가 동원됐는데요. 이 한라산 아래 퇴적물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지형과 지질의 변화, 기후 변화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특히 한라산의 백록담은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연구 조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라산의 실제 나이 12월 말 올해 안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대명절이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국 주부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채소 과일값이 너무나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의 걱정이 가득합니다. 또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돌아서는 손님들이 많아서 상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추석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한 포기에 9달러가 넘는다는 소리에 고개만 흔들고 돌아가는 주부들만.
그렇군요. 김치 담그는데 배추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고춧가루라든가 뭐 젓갈, 각종 양념 재료 이런 것까지 다 사야 되는데 이 가격까지 계산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새김치가 금치라는 말이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추는 올해가 풍년이라서 지난해보다 값이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뭐 무라든지 다른 채소류는 다 올랐습니다. 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이 올라서 하나에 3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뭐 다른 채소들도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은 다 올랐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시금치 1kg에 20달러랍니다.
아.
한 달 사이에 무려 188%가 올라서.
예. 아, 이 정도 되면 왜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각종 야채 반찬, 김치 반찬 이 좀 인심이 박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소값이 오른 이유 날씨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산지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추석 장보기가 시작될 요즘 주부들의 부담이 커진 건데요. 뭐 추석에는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덕담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했는데요. 올 추석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재래시장에서 차례상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7% 오른 약 231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세계 뉴스,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에 유럽연합의 감면세금 145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했죠. 또 지난 5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